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하기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 알죠? 감사주일이군요. 벌써 11월 중순이군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강단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배는 솔직한 시간이니까요. 아마 우리들 중에는 2018년 생각하면 진짜 감사할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막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어요 막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또 반면 안 계셨으면 좋겠지만요, 저는 감사할 게 없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운 일이 많으셔서 마음이 저리고 찢어져서 감사는 저에게 사치인데요, 정말 교회에서는 말 쉽게 하는군요, 이렇게 예배니까 아멘 이렇게 하지만 제 마음에 감사할 동력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130편의 시편 130편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 좀 찾아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를 읽어보면, 시예요, 시. 130편이요. 한 편의 시를 읽어보면, 감사라는 말은 안 나와요. 저 사람이 도대체 저기서 감사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이게 제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인데요. 오히려 주제 단어, 키워드는 좀 다릅니다. 무슨 단어가 반복이 되죠? 읽으시면서 발견하셨나요? 기다리다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130편의 주제요.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해야 되는 감사와는 좀 반대가 되는 단어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니, 감사란 그렇죠? 이루어져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다려야 되는데 감사를 어떻게 해요? 기다림이란 염려, 불안, 초조, 그렇죠? 실패의 가능성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기다림의 순간이 감사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 다시요. 기다림의 순간이 감사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한테는 그렇게 들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30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주님이 내 가슴에 대고 내 2018년도의 인생에 대고 오늘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0편 성경을 펴서 보시면 맨 앞에 타이틀, 이 표제라고 부르는 타이틀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는지 혹시 찾으셨어요? 무슨 노래요? 네, 올라가는 노래인데 어디에 올라간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자, 시편에 보면은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리즈 시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130편은 그 중에서 이제 상당히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의 뒤쪽에 있는 후반부 시편이죠. 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뭐였느냐,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견해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겁니다. 무슨 노래요? 순례자예요, 순례자. 우리는 순례길을 잘 떠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주일마다 뭐 예배 오고 이제 맨날 새벽기도 오고 그냥 교회 계속 오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그렇게 자주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1년에 세 차례 내 앞에 보일지니라 이런 계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3대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중요 절기들에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여행을 간 거예요. 순례길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요즘이야 우리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2시간, 3시간이면 KTX 타고 어디든 대개 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 계획을 세워야 되고 많은 시간을 비우고 비용을 투자해서 대부분 걸어서 그렇게 여행을 갔어야 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순례 여행이었다는 거죠. 우리 중에 혹시 여행하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 주님을 향해서 내가 다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면 주님이 여행을 억지로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는 중이에요, 지금. 가고 싶지 않은 여행을 막 가는 중이에요. 혹시 2018년 그렇게 보내고 계신 분 계시지 않은지요? 이 사람들이 순례길을 떠냈는데요. 자,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뭘 불렀어요? 노래요, 노래.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길 가는 노래들을 만들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것을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시편 안에 넣어놓은 거지요. 뭐 예를 들어보면 맛보기 몇 개 해보면요.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척 하면 척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남산을 향하여 뒷동산을 향하여 이런 말이 아니고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향하여 이제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5절 6절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1편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할 것이다. 아니 해와 달이 뭘 상하게 만들겠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갈 수 있으니까 가세요. Let's go. 끝까지 갑시다. 힘내요. 괜찮아. 뭐 이런 노래인 거죠, 이게. 그렇죠? 자, 134편 맨 마지막 시편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건 뭡니까? 와, 왔어요. 도착한 거죠. 어디 모였어요? 12지파가 다, 백성들이 다 어디 모였어요?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이제 손을 들고 찬송하라 이제 이거 하려고 자 준비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 시작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순례자의 노래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0편은 중간보다 조금 더 뒤쪽에 있는 좀 후반부에 속한 노래입니다. 꼭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요, 이게 정서상 약간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은요, 아, 길을 떠난 지 꽤 됐을 때, 그렇죠? 막 부산 떠나고 목포 떠나고 막 이래가지고 서울 오고 그러면 부산 떠날 목포 떠날 때는 아 가는구나 이렇게 하다가 대전쯤 지나가면 아 이제 와가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게 사람 마음이 좀씩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떠나가지고요 막 갈 수 있을까 하다가 지켜주신다 가자 막 이렇게 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었을 바로 그 즈음에, 그렇죠? 거기 딱 들어있는 노래가 시편 130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키워드가 뭐라고요? 기다림이요, 기다림. 여러분 여행하면 기다림이거든요. 그렇죠? 도착하는 목적지를 생각하며 기다리며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130편은 어떤 종류의 기다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자,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자, 1절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자 부르짖어 주께 부르짖었나이다인데 그 앞에 한 단어가 있네요. 자 어디로부터 부르짖었다? 어디서부터요? 깊은 곳으로부터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보셨어요?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어디서부터요? 깊은 곳으로부터 이게 무슨 빌딩 건물 지하 13층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죠?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가 터졌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정말 숨기고 싶은, 그쵸? 나도 잘 모르는, 나도 잊어버린 그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그 본질, 뭐 심연, 이렇게 뭐라고 불러야 되죠? 거기서부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 시편 기자 시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처음에 여러분 120편부터 돌아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맨 처음 120, 121 뭐 이런 데는 그렇죠? 이렇게 주님께 뭐 간절히 부르지는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여행 가자, 가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더 많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요. 가다 보니까 자신을 반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막 우리도 정신없잖아요. 2018년 얼마나 정신없으셨어요. 막 살다가요. 안 되겠다. 주님께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떠났어요. 혹은 주님이 여행을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다 보니까 생각이 어디에 미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요. 그렇죠? 내 인생이 뭐, 그게 여행이잖아요. 내 인생이 뭔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지?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맞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속이 열리고 그래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하는 말이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키실 때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3절 보니까요. 주께서 죄악을 지켜본다고 하신다면, 주께서 나의 죄를 체크하겠다고 하신다면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못 선다는 얘기예요. 설 수 없을 겁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아, 좀 생뚱맞아요. 갑자기 여행 가다가 왜 죄, 자기 죄 얘기를 꺼내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도착하면, 이제 열심히 끝까지 가가지고 도착하면 제사를 드릴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제사 왜 드리죠? 죄 지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렇죠? 3대 절기니까 몇 달 동안 못 왔을 거고, 어떤 사람은 사정이 있어서 1년, 2년, 3년 동안 못 왔을 거니까, 우리야 그냥 주일마다 교회 오지만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못 왔다고 하니까 속이 그냥 탈탈 털리고 속이 아무 은혜도 없고 막 이랬는데, 그러다가 주님이 길을 떠나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로 막 가까이 오니까 자기 모습이 막 보이는 거죠. 아, 그렇지, 내가 이것 한 게 이게 죄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려고 했던 게, 내가 내 마음대로 이거 결정해서 이렇게 했던 게, 아, 그게 잘못된 거였나 보다. 이렇게 반추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 안에 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있는데 이제 알겠는 거예요. 처음에 용감하게 왔는데 이제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이런 죄인 받아주실까? 이런 죄인도 제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사람 마음이 막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미 읽었어요.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음을 제가 압니다. 주님이 사유 뭐죠? 용서해 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심이 주님께 있음은 주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뭐 드리러 간다고요? 제사 드리러 가요. 가면 참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참여한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제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거고, 그 제물이 뭐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어서 나의 죄가 용서되는 그 제사 아닙니까? 그 제사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선포를 할 거예요. 제사에 참여하였으므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있잖아요. 교회 오면 찬양으로 시작해서 축도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배 성전에 가면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 용서받을 거라고요. 그렇죠?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될 걸 아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네요. 그렇죠? 지금 죄가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예루살렘에 계속 가까이 갈 때까지 죄는 더 생각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갔는지 깨달아지기 시작했으니까 점점 더 가슴을 치게 될 건데, 근데 가면 용서받을 걸 알지만 아직 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적 간극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간격이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질 것이고요. 아, 주님은 정말 존귀하신 분이구나. 주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이런 나에게조차 은혜를 다시 베푸실 주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구나라는 신앙의 반추가 점점 더 깊어져 가겠지요. 그러니까 이 순례길의 여행은요, 기다림의 여행이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여행이었는데,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생각하게 만들고 주님을 더 경외하게 하는 신앙의 훈련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순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상당히 잘 아시는 구절이죠. 제가 읽어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이 막 나오는데요. 근데 진짜로 많이 기다리나 봐요. 뭐보다 더 기다린다는 거죠?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문에서 보초 서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밤새 보초 서 보셨어요? 그렇죠? 군대에서나 아니면 어디서나 밤새 뭐 하시고 새벽 6시, 7시가 되면 끝난다 그러면 뭐 하십니까? 그렇죠? 계속 시계 보고 막 기다리잖아요. 아, 언제 3시가 되나 언제 4시가 되나 막 이러면서 막 진짜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리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렇죠? 하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뭐 주일날 가면 하나님 만나는 건데 뭐 해주시겠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렇죠? 진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7절 8절에 다시 한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속량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량,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찬송하라,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라 하게 될 때에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것이 너무 분명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기다림의 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모함의 순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좀 말을 바꿔볼까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 순례자에게는요, 기다림의 순간이 사모함의 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요, 기다림의 순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사모함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요, 구약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버전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는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1년에 3차례만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제사 드리러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 무슨 시대죠? 신약시대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 종말이 시작된 시대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30편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한 번 더 부여해야 되는 입장에 지금 서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순례길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매해 3대 절기 때만, 그렇죠? 그때만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그때 반드시 올라가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구약의 예언과 계시의 말씀들은요, 우리가 믿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바꾸면요, 구약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 지으면 예배를, 제사를 또 드리고 희생 짐승을 또 드렸어야 했어요.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요임키포르라고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부르죠.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매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교회, 기독교회는 그거 지키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 모든 죄를 용서하는 제사는 어디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미 성취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가 다 용서된 바 된 것을 또한 믿으시죠?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이상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건물 성전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 희생제사 때문에 우리 일생의 모든 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내가 책임져야 되는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다른 지점입니다. 구약하고 우리하고 다른 지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노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시편 130, 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본문들을 성경 원문으로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매우 놀랍게도 성전에 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올라감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을 하자면 이만큼 해야겠지만 줄여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신약시대의 우리들에게 이 노래는 역시 순례길의 노래이지만은 건물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노래가 아니라 장차 완성될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인생 순례길의 노래다. 자, 어떤 노래요?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인생 순례길의 노래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인지하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자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영향을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너를 용서하고 너를 구속했고 너를 네 인생을 완성했다.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은 다 완성해 놓으신 것이 분명한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게 아직 완성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좀 정리해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다 완성시켜놨다는 거예요. 아직이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아직 완성이 안 된 걸로 보인다는 거죠. 와, 구약시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도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 같지만은 아직 거기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기다림의 순간이 생겨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 완성을 해놓았다고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우리가 피조물, 시간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한 기다림의 간극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이 기다림의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미 완성된 것이 이루어져 가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다시요. 어떻게요? 이미 완성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유하는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순간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잘 알려진 보편적인 예와 하나를 소개를 하면요. 이런 거 있을 한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요. 그렇죠? 국가대표 축구를 이제 다른 나라하고 하는 뭐 있잖아요. 또 어느 나라하고 하면 전국이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막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막 골포스트 막 맞고 나오고 그렇죠? 상대방은 너무 잘하고 우리는 너무 잘 못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막 속이 터져요. 그럼 이제 막 땅바닥도 치고 일어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아파트 흔들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 마음을 졸이면서 막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이제 축구 대항전인데, 근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요. 너무 느긋한 거예요. 너무 진짜 축구 좋아하고 그런 분이 막 보고 있는데 막 그냥 골포스트 맞고 나오고 그래도 막 웃으면서 너무 막 느긋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은요. 자, 뭘 보고 있는 거죠? 목인 녹화 경기를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겼대요. 이겼대요. 뉴스 결과를 봤어요. 아, 이겼구나. 알아요. 경기가 어떻게 된 건지 아직 거기까지 못 들었어요. 이거 봐야 알죠. 그래가지고 지금 플레이에서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알아요. 끝에 가면 이긴다. 끝났다. 이겼다. 뭐가 있는 거죠? 기다림은 여유가 되고 기다림은 사모함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기다림의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기다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루어 주시지요. 왜 기다림의 순간을 주십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한테 왜 자꾸 여행 떠나라고 하시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주님 입장은 좀 다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성해 놨거든요. 야,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불렀을 때 내가 네 인생 완성했다고. 주님은 완성을 시켜놨기 때문에 느긋하세요. 여유가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기다림의 순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순간이 사모함의 순간이 돼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내 삶 속에 더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 정말 올해도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번 11월도 주님이 제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 2019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2019년도 주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진정 고백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다림이 나를 찾아올 때 그것을 기다림의 순간으로 놓아두지 마시고요. 사모함의 순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 나를 찾아올 때 또 기다려야 되는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사모함의 순간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사모해야 되죠? 뭘 사모해야 되죠? 두 번째예요. 사모함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5절, 6절 보니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자, 누굴 기다린다고요?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그렇죠?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우리의 사모함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 그분이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기다려야 되는데요. 상황 좋아지기를 물론 기다리죠.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서기로 하겠습니다. 이 애타는 절망과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빚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빚으시고 우리의 교회를 빚으시고 나를 심은 그 곳이 하나님의 공간과 주님의 시간으로 바뀌어가게 하시는 그 거룩한 사모함의 순간이 되도록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결정 선택이 아닐까요? 설교 초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기다림도 설명했고 사모함도 설명했으니까 뭐 하나 남았어요? 뭐 하면 끝나겠죠? 감사 얘기하면 끝나겠죠? 저는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얼굴이 항상 밝고 화목하고 화평이 넘치고 아 너무 잘 됐어요. 금년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죠? 다 이런 얼굴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각자 다를 겁니다. 주님께서 금년 안에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힘 주셨고요. 때로는 위로해 주셨고 때로는 오히려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어떤 때는 이렇게 확 안아주시고 어떤 때는 들쳐업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기다림의 순간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순간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그 사모함의 순간으로 이것을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셔서요. 와,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고요. 근데 만약 그게 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 100% 감사가 안 돼도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100% 다 감사가 되겠어요. 감사의 씨앗을 오늘 마음에 이렇게 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설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저보고 주님을 지금 사모하라는 거죠? 주님 저보고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감사예요. 그게 여행이고 그게 순례의 길이죠. 주님은 완성해 놓으셨고 완성시키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주여 주님 손잡고 제 인생 걸어가니 주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 우리 가정에 제 개인의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계신 것을 믿고 주님 제 가슴 속에 오늘 말씀을 따라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어 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 다시 한번 되도록 더 아름답게 피는 주님의 꽃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마음을 품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함께
생각하며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금년 한 해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나 지금까지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저의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첫 번째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주님 저의 걸어가는 인생에 제가 속한 공동체, 가정, 직장, 학교 그곳에서 하나님의 감사의 인생으로, 기다림을 사모함으로 바꾸는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결정하고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사용하셔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가정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